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뒤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인사 한번 더 하시죠.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희 교회는 매월 마지막 주에는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합니다. 지난번 마지막 예배 때 우리 영민이가 날 많이 좋아한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오늘은 또 잘생겼다고 얘기해 주고 제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렇게 자존감이 많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 또 오늘 나중에 예배 후에 교제하시겠지만은 또 이병철, 박미란 선교사님 오늘 오셨는데 먼저 우리 박수를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축송해준 중고등부 감사하고, 또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불꽃 같은 눈으로 필기를 하겠다고 막 있는데, 저는 이제 마지막, 온가족 예배를 드릴 때마다 참 고마우면서도 또 미안한 마음들이 있는 게 우리 초등부 학생들에 대한 마음들입니다. 아이들이 제 설교가 좀 많이 어려울 텐데, 그래서,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 그래서, 오늘은 학생들을 위해서 프린트를 준비한 겁니다. 그게 제가 할수 있는 최선입니다. 학생들의 용어로 제가 말을 바꾸지는 못할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오늘도 예배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요. 우리 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이 제 뒤에 띄워져 있을 텐데요. 여기에 보면 먼저라는 단어가 보이시죠? 먼저라는 단어가 그리스 말로 프로톤이라는 단어인데요. 순서를 나타내는 단어가 아니, 순서를 나타내는 그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니까 우리 생각에는 순서 같잖아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1 다음에 2 이런 식이 아니고 여기서의 먼저는 2가 없는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세컨이 없는 퍼스트입니다. 여기서의 먼저라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제가 개인적으로도 좋아하는 신학자이긴 한데 F.F. 브루스라는 신학자가 이 먼저를 어떻게 추석했냐면은 이 말은 유일한 그리고 가장 궁극적으로 구해야 할 것이라는 뜻이다. 이렇게 추석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번역하면요. 먼저라는 말은 오로지로 해석해야 됩니다. 오로지.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마태복음에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이 추구해야 할 가치가 있는데 딱 하나를 얘기하신 겁니다. 그것이 뭐냐? 그의 나라와 의다.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왜 그의 나라와 의가 붙어서 나오냐면, 여러분,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인데, 하나님의 다스림의 결과는 언제나 의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구해야 된다. 너희들이. 오직 유일한 것, 오로지 구해야 할 것이 뭐냐면은, 그의 나라와 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와 의. 그래서, 먼저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의를 볼 것입니다. 근데 이제 신약 성경에서 그 나라, 하나님 나라 할때 나라라는 단어가 바실레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을 검색해 보면은 이 단어가 총 162번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요즘 근래의 모든 현대 신학자들은 신약 성경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 나라가 핵심 메시지인가? 제가 그것을 증명하는 한 9가지 정도의 증명 구절에 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 신약 성경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 나라가 중요한 주제인가? 첫 번째는 우리 학생들은 프린트를 보면 될것 같고 우리 장년들은 예배를 후에 프린트를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예수님의 공생애의 첫 메시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셨던 메시지는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설교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마태복음에서의 천국은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첫 번째 설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입니다. 두 번째 이유,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을 우리나라의 지도로 따지면 북쪽 갈릴리에서 사역하셨는데 갈릴리 초기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설교 강론의 주제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갈릴리 초기 한 1년 동안의 모든 주제는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 초기에 가장 긴 설교가 어디에 적혀 있습니까? 가장 긴 설교, 예수님께서 하셨던 가장 긴 설교가 어디에 적혀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제일 길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산상수훈 혹은 산상보훈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산상수훈의 전체의 중심 주제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하셨던 가장 긴 주제, 여러분 그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요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쭉 설교하신 내용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한 1년 정도 설교하신 예수님의 모든 설교를 마태가 듣고 마태가 그 예수님의 설교를 한쪽에 이렇게 추약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쭉 하신 설교가 아니고 마태가 이제 예수님의 1년 동안 하셨던 설교를 계속 들었겠죠. 들은 다음에 그분께서 이것을 강조하셨다는 것을 이제 붙여놓은 것.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의 성경은 다섯 개의 예수님의 그 이야기 컬렉션으로 이렇게 붙여있는데 첫 번째가 예수님께서 갈릴리 초기에 하셨던 한 1년 정도의 설교를 마태가 이렇게 딱 모아놨습니다. 그게 5장, 6장, 7장인데 5장, 6장, 7장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초기 갈릴리 1년 정도의 모든 설교의 중심 주제 그리고 가장 강조되는 가르침이 뭐냐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겁니다. 첫 번째 설교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설교였고요. 예수님께서 1년 동안 그 다음 계속 하셨던 설교의 내용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래서 산상수훈 5장, 6장, 7장 읽으면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마태복음 7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누가 들어간다고요?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러니까 5장, 6장, 7장 쭉 설교한 다음에 제일 마지막 결론에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느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 그러면서 7장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무너지지 아니하냐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제일 끝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여 주여 이렇게 입술로 종교성을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가?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갈릴리 초기 강론의 주제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5장, 6장, 7장 중에서요 또 다른 구절을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가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있어야 천국에 들어간다.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고요. 또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냐고 얘기하고 있냐면 산상수훈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뭡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인간의 도덕성과 인간의 의지로 이루어진 율법의 의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도덕적인 의를 자기의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스스로 힘을 발휘해서 하고 있는 의, 그래서 자기 스스로 인간이 노력해서 이루는 의,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이 자기 스스로의 도덕성을 발휘하고 자기 스스로 의지를 발휘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생각하는 그 의보다 더 나은 의가 있어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인간이 스스로 노력해서 이루는 의보다 더 나은 의는 뭡니까? 그것은 율법의 의가 아니고 복음의 의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 십자가의 의, 예수의 의를 가리키는데 하나님의 의, 십자가의 예수의 의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일어나는 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일어나는 의.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제 15살이 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이제 입교를 하게 될 텐데 세례받으신 분들도 계시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할 때 주님이라고 영접하는 순간에 주님의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님이십니다라고 우리가 주되심을 고백할 때 내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다스림의 열매가 나오는데 그때 생기는 것이 의입니다. 이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와 전혀 다른 의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만든 의가 아니고 주께서 나의 주님으로 나를 다스려 주실 때에 우리에게 삶 속에서 나타난 의. 그래서 이 의가 천국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이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 3년 동안에 초기 1년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신약성경에서 하나님 나라가 주제라는 이유가요. 세 번째,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의 비유가 수십 가지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비유를 보면 한 50여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그 모든 비유는 주제가 뭐냐? 하나님 나라 비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 중에 수많은 비유가 있는데 제자들이 자꾸 묻습니다. 선생님, 왜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냥 칠서법으로 말씀하시지 왜 은유와 비유로 자꾸 말씀하셔서 듣는 우리나 여기 있는 청중진이나 왜 자꾸 아리송하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을 제자들이 자꾸 불평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왜 비유로 말하냐면 비유로 말해야 어떤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에게는 이 비유를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 그리고는 너희들에게 내가 이 비유를 설명해 주겠다. 제자들에게 비유를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비유는요 비유기 때문에 설명을 안 드리면 무슨 말인지 못 깨닫습니다. 그래서 비유는 한자인데 우리 초등학생들 어렵습니다. 계시와 은닉, 그러니까 드러남과 숨겨짐이라는 성격이 동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되어서 깨달아지는 사람은 비유를 듣고 천국에 들어가지만 은닉, 즉 숨겨진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서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공생의 핵심 메시지들이 다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요, 드러남과 숨겨짐이 있는 비유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무엇을 주제로 한 숨김과 무엇을 주제로 한 드러냄인가, 비유의 중심 주제가 무엇인가,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비유의 설교는 그 중심이 하나님 나라 비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비유뿐인가,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일으키시고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던 모든 표적과 모든 기적은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성령의 증거로서 그 이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수많은 이적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이적을 볼 때에 제가 이미 답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이적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개인적으로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소경이 불쌍하고 앉은뱅이가 불쌍해서 구원하신 것인가? 분명히 그런 개인적인 차원이 없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주님께서 그 개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런 본문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을 보고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불쌍히 여김이 병에 연약한 이들을 고치는 이유라면요. 모든 병자를 다 고쳐야 됩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부분적으로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막 환자들이 몰려오니까 예수님이 내가 병 고치러 온 사람이 아니다라며 때로는 그들을 피하는 본문도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이적을 행하실 때에 단순히 개인적인 연민의 차원에서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어떤 차원에서 병을 고치는 이적을 행하신 것일까? 이적을 통해서 도대체 무슨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셨던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시작되었다는 사인, 표적으로서 이적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모든 표적과 기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성령의 증거였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십시오. 주님의 통치가 딱 들어오면,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통치가 들어오면 과거에 사단의 통치와 죄와 사망과 어둠 속에 있던 사람들이 다 풀려납니다. 그런데 풀려날 때 나타나는 표시가 뭐냐면 죄인이 회개하는 겁니다. 전에 사망, 죄, 어둠 속에 있던 사람들은요, 사로잡혔을 때는 회개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죄의 구속에서 이미 풀려났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풀려난 자만이 회개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 당신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것은요, 이제는 사탄을 주인 삼은 것에서 풀려나서 사탄의 왕국에서 하나님 나라로 귀순한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주로 영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중에는 일부 귀신 들려 있던 상태에 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귀신이 쫓겨나면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병에 걸렸던 사람은 병이 나으면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눈먼 소경은 눈을 뜨면서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요, 그런 이적이 없어도 탐욕이 사라지면서 주님을 영접하기도 합니다. 그게 삭개오 같은 경우입니다. 자기 재산의 절반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겠다라고 하면서 주님을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 모든 이적은 도대체 무엇에 대한 사인, 무엇에 대한 표지판인가? 하나님의 통치가 그 사람에게 임하였고 그 사람은 더 이상 사탄의 왕국의 시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사인으로서의 표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이적을 개인적 관점에서만 해석하면 이게 순복음 교회식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적은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공적 메시지라는 전망 속에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적을 볼 때도 아,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사인으로서 이적이 일어났구나.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보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의 그 갈릴리 초기 강론 말고요.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이제 죽으시기 직전에 감람산에서 긴 강화를 하십니다. 설교를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실 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들어오는가의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가는 설교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가 읽지는 않겠지만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12절, 29절에 보면 그때는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일어나고 거짓 메시아가 나타나는데 하늘이 빛을 잃을 것이고 달이 빛을 내지 못할 것이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기상이변과 세상 마지막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를 쭉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마지막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쭉 얘기하는데 그때의 핵심 주제가 뭐냐?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이 끝나고 종말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아마 비교되어서 뜰 수 있을 건데요. 산상보훈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예수님이 하셨던 초기 1년은 개인이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하면 들어가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들어간다고 얘기했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있어야 되고 입술의 고백이 아니고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이게 예수님의 초기 설교의 주제였고요. 예수님의 마지막 감람산 강화는 거꾸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오느냐, 도래하느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일이 있느냐. 이때는 예수님께서 왜 이 설교를 하셨냐면 자신의 부활과 재림을 내다보시면서 하신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주 대조적인 두 설교를 하셨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임하는가. 그 대조적인 두 설교의 중심 주제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감람산 강화장인 마태복음 24장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종말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4절. 딱 재림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보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종말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온다라고 말씀하셨냐면, 주님의 재림은 천국 복음이 증거되는 과정을 통해서 끝이 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러므로 종말은요, 선교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오늘 선교사님도 계시지만, 우리 교회가 선교사님들, 그리고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이유는 뭡니까? 궁극적으로 하나입니다. 뭐냐? 끝을 만들기 위해서. 이 세상을 끝장내기 위해서 우리가 선교사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 세상을 끝장내야 되는가? 이 세상에는 너무 고통이 많기 때문입니다. 너무 죄악이 많기 때문입니다. 너무 악한 자들이 기세 등등하게 살기 때문입니다. 너무 의인과 정직한 자들이 이번 주 우리 큐티의 본문처럼 고난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은 아이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비극적 현실을 끝을 내려면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끝장내기 위한 선교, 이것을 어떤 선교라고 말하냐면 종말론적인 선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인이 불쌍해서 개개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교하는 것은 선교에 대한 너무 개인적인 접근, 생각입니다. 그보다 우리가 선교를 하는 더 큰 이유는 이 세상을 끝내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죄악, 그리고 인간의 왕국과 이 제국의 부패함을 뒤집어 엎는 하나님의 혁명이 도래하기 위한 일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선교다. 그래서 그 탈레반 전사들은요, 이슬람 혁명을 위해서 폭탄을 들고 테러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혁명을 하려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테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선교에 헌신합니다. 이것이 선교에 관한 주제이고 이것이 예수님 감람산 강화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종말의 때에 마지막 감람산 강화의 주제도 하나님 나라다. 그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질문. 자, 우리 초등부나 중고등부 중에서 아는 친구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세상에 며칠 동안 머무셨습니까? 며칠? 우와, 대단하다. 조금만 더 쓰지. 30일 아니고 40일.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또 예수님께서 하늘로 쫙 승천하신 다음에 며칠 뒤에 성령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성령이 오실 때 언제 오셨죠? 그걸 뭐라고 하죠? 오순절에 오셨잖아요. 자, 수는 10일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계시면 사순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오순절을 임했으면 얼마나 뒤에 오신 겁니까?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께서 얼마나 뒤에 오신 겁니까? 수학이 안 되네. 산수가 안 되네. 15년? 사순 다음에 오순절이니까 10일 뒤에, 열흘 뒤에 오신 거지.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오셨자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실 때 뭘 하셨는가? 제자들이 예수님의 공생애 3년 동안 그렇게 설교도 많이 듣고 따라다녔지만 아직 제자들이 정돈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총정리해 주셨는데 그 총정리의 세미나, 40일 동안 세미나의 주제가 뭐냐? 부활 세미나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부활 세미나라고 하는데 부활 세미나의 주제는 뭐냐? 사도행전 1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도행전 1장 3절 시작. 없습니까?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라. 여러분, 부활한 예수님의 40일 동안 그 제자들을 재교육한 주제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 그러니까 주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깨우치려고 40일 동안 특별 세미나를 여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한 예수님의 40일 제자 재교육 주제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임했습니다. 오순절날. 그리고는 사도들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포함해서 제자들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러면 그 뜨거워진 제자들이 어떤 메시지를 전했는가? 그들이 전한 메시지도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특별히 아시아에서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보면요. 그 두란노 소원에서 2년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두란노 소원에서 사도 바울이 막 말씀을 전하니까 온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었다고 놀랐다라는 놀라운 선교의 결정적인 일이 일어났는데 도대체 무엇을 주제로 사도 바울이 설교했는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느라 두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러분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 강론했는데 강론의 주제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 그리고 두란노 소원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를 선교할 때 사도 바울이 아시아를 선교할 때 선교 핵심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순교당하죠. 목이 잘려서 순교당하는데 로마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다가 2년 동안 이제 재판받기 위해서 셋집에 머물면서 바울이 이제 메시지를 전한대요. 로마의 황제 앞에 재판을 받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의 죄수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이 재판이 빨리 열리지 않기 때문에 2년 동안 집에서 가택연금당한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서 사도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로마 전도입니다. 유럽 전도죠. 그러면 아시아 말고 유럽에서 사도 바울이 전한 로마 전도의 메시지가 무엇이었는가? 사도행전 28장, 이제 끝으로 가죠.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 바울이 지금 뭘 가르쳤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부활, 그리고 주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가르쳤고 또 뭘 가르쳤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재교육해 주셨던 그 가르쳐준 내용,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2년 동안 전파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로마 전도도 유럽 전도의 핵심 메시지도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의 아시아의 선교 그리고 초대교회의 유럽 선교의 핵심 메시지가 뭐였냐?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또 이제 중고등부와 초등부에게 물어봅니다. 신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성경 이름, 제일 처음은 마태복음이고 신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성경은 뭐지? 제일 끝 요한 계시록. 여러분 소아시아와 유럽에 흩어져 있는 모든 하나님의 교인들에게 보낸 서신서의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인데 사도 요한은 계시록을 기록하고 환상을 계시하면서 마지막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그것이 어떤 일인가?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여기 보니까 이 세상의 나라가 마지막에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뀐다. 온 땅이 총괄 경신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이 되고 새 예루살렘이 임하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왕권이 다 예수님께 순복하고 하나님 나라로 변한다. 이것이 마지막에 이루어질 일이다. 즉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성취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보면 신약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죠? 아마 이 뒤에 1부터 9까지 한복이 뜹니까? 혹시 안 뜨죠? 한번 1부터 9까지를 붙여놓겠습니다. 한번. 이게 신약 성경의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라는 메시지 이유입니다. 자, 우리 1번부터 한번 같이 읽으면서 1번 시작. 2번 시작. 3번 시작. 4번째 시작. 다섯 번째 시작. 여섯 번째 시작. 일곱 번째 시작. 여덟 번째 시작. 아홉 번째 시작.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 신약 성경의 핵심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고등부와 초등부에게 또 묻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있는데 나라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국토, 국민, 마지막 뭡니까? 국민. 오, 국토, 국민, 그다음 대통령이 나왔습니다. 국토, 국민,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 뭐? 어? 국회의원? 마지막 기회. 자, 나라의 3요소. 땅이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마지막 뭐가 있어야 돼요? 주권. 주권. 여러분, 우리나라가 여러분 을사늑약으로 우리나라가 나라를 빼앗길 때 그때 삼천리반도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땅 그대로 있었고 그 당시 조선 백성이 2천만이었는데 2천만 조선 백성 그대로 있었어요. 그런데 뭘 뺏겼죠? 뭘 뺏겼죠? 주권, 통치권, 자주권을 뺏겼죠. 그래서 땅이 있고 국민이 있어도요, 그 나라가 진짜 나라가 되기 위해서 가장 핵심은 주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이 나라를 무엇으로 해석해야 되는가? 주권, 통치권으로 해석해야 되죠. 그러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말할 때 이 먼저 뭐를 구하라는 말이 됩니까? 그분의 뭐를 구하라? 그분의 통치를 구하라. 그분의 다스림을 구하라. 너희들이 한 가지 유일하게 구해야 될 것이 있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해라.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주님의 다스림을 구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스림을 구할 때 단계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단계는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 내면,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욕망이나 내 생각이 나를 다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는 상태,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거듭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듭났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린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 거듭난 사람들에게는요, 말씀이 주어집니다. 말씀이 주어진다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들려지고 무엇보다도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사람이 말씀을 깨닫는 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합니다. 깨달은 대로 다 순종하며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있고 우리 안에 약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죄성을 넘어가고 우리의 약함 혹은 우리의 악함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도우셔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죄를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주시면 그 죄를 이기고 악을 이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통치를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 내가 참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것 같아, 이렇게 자책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은요,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과 성령의 통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사람의 존재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 마음속에 말씀과 성령으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과 성령으로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요, 그 다음 어떤 일이 나냐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임하는, 관계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가정입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그 구원이 너와 내 집안에 임하리라. 여기서 그 구원이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너와 내 집에 임하리라. 가정에 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부부 사이가 달라지고 부모 자식 간의 사이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도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면 부부 사이가 좋아져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이 부부가 각자, 남편과 아내가 각자 자아의 다스림을 받으면요. 각각 자기 자아가 절대적인 존재가 되어서 두 사람이 싸움을 시작합니다. 서로 양보를 안 해요. 모든 부부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가? 각자가 주님 앞에서 공통분모, 그러니까 분모와 분자 중에 공통분모, 이 다스림, 함께 다스림을 받는 이 부분이 되게 열버졌거나 작아졌거나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부가 있는데 이 공통분모가 이 부부가 하나님 앞에서 다스림을 받는 영역이 많으면요, 다툼이 적은데 그 부분이 적으면요, 싸움이 적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의 공통분모가 더 많아지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역이 더 많아지면요, 부부가 안에도 평화가 옵니다. 말씀의 다스림 속에서 똑같은 논리로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나를 다스린 다음에 이게 가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이 확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어떤 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 교회인데,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교회 와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방법, 혹은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릴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렇게 듣고 배우는 것입니다. 함께 나누는 것이죠. 세 번째, 오늘 또 우리 여기 계신 형제분들,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에게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나 가정에만 속해 있는 거 아니죠? 우리가 지금 내일부터 출근해야 되잖아요. 우리 여기 계시는 또 직장을 가지신 다른 우리 여성도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집과 교회 말고요, 세상에도 속해 있어요. 세상에 어떤 공동체도 속해 있는데, 근데 직장에서는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뜻도 모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다닌 직장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할 수 있는가? 이때는요, 다스림이라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직장에 임하는 게 아니고 어떤 방식으로 임하냐면 영향력이라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도덕적 감화력, 인격적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곳에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는요, 우리가 그곳에서 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직장 문화에 잘못된 것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직장 문화들이 많이 개선되었지만 특별히 직장 안에 있는 죄나 잘못된 구조와 문제들이 그렇지 않은 눈에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것에 대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나타내야 하는 게 뭐냐면요, 영향력입니다. 그러니까 그 직장에서 내가 먼저 피카 소금이 되고, 내가 먼저 섬기고, 잘못된 것에 동의하지 않되 그것을 정죄하기보다는 용서하고, 그러면서 막 감화력을 계속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감화력이 점점 커지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이렇게 반응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직장 내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이 같아지는 사람들이 막 모여져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지면 제도의 개혁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도가 바뀌고 직장 안의 문화가 바뀌고 관습이 바뀌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상 속에 구현하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에서는요, 영향력이라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구현해내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다스리는 이 방식의 순서를 쭉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가장 먼저 어디에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고요? 내 마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가장 첫 번째 시작은 나의 내면인데, 무엇과 무엇으로 통치를 받아야 된다고요? 말씀과 성령. 말씀과 성령으로 통치를 받는 시간을 뭐라고 하느냐? 큐티. 혹은 경건의 시간. 화이어트 타임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말씀과 성령의 통치를 받는 시간이 큐티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큐티를, 여러분 아침에 하시는 분이 있고 저녁에 하시는 분들, 보통 이제 아침에 많이 하죠. 저도 아침에 하는데, 큐티는 아침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가 나를 지배하지 않고 내 삶을 성령과 말씀이 다스리도록 내어놓는 시간이 큐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항복하고 서 있는 시간이 큐티입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 나를 빚으소서라고 외치는 시간이 큐티입니다. 전능자이시고 전능자인 토기장이신 주님의 손길이 은혜로 우리를 빚을 때 우리 삶이 바뀌는데, 그것에 대한 간절함, 그것에 대한 기도, 그것에 대한 소망, 이런 것이 일어나는 시간이 큐티 시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큐티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내 삶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예배 한번 딱 드리고 가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삶 속에 일어난다. 천만에.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면 구하는 자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면 여러분의 마음에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면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한습이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가 내 삶 속에 임하는 것을 누리려면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시간을 최우선적으로 삼아야 되는데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실천으로서의 우리가 해야 되는 무엇인가? 날마다 진지하게 주님 앞에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일에 순복하는 훈련이 필요한데 그게 큐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기도 신청하셨는데 한 25명 정도 신청하셨던데 하나님 나라 큐티로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큐티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말씀 듣고 나눔한 다음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삶 속에 일어난다. 천만의 말씀. 그 불가능합니다. 말씀과 성령이 나를 다스리도록 아침마다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제 또 5월을 시작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결심한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설교의 이제 뒷부분 이제 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분의 통치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통치를 말씀과 성령으로 받으려면 큐티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그의 나라와 의입니다. 여기 보면 헬라어로 띄어 있는데요. 이 헬라어의 단어가 신약성경에 모두 92회 쓰였습니다. 92번, 의. 그런데 이 헬라어를 영어로 번역하면 righteousness. 그런데 여러분, 이 한자 의라는 단어 속에는 두 가지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정의, justice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칭의, justification. 두 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의 안에는요, 의라는 단어 안에는 정의가 있고 칭의가 있습니다. 칭의. 이 의가 두 가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라 할 때.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래서 정의입니다.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또 내가 주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우리에게 딱 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딱 임하면 그 말씀과 성령이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면 먼저 하나님의 의 중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가르칩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 하나님의 의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마음으로도 미워하지 말라. 마음으로도 음욕을 품지도 말라. 이런 가르침들이 막 들어옵니다. 말씀이.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으로 이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개념이 막 나에게 들어오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정의의 깊이와 넓이 앞에서 너무 놀라고 절망하게 됩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남을 미워하지 않고 평생 살 수 있나? 아니 나는 어떻게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음란한 생각만 품어도 간음한 것이라고 하시는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끊고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서 이 정의 앞에서 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정의 앞에서 어떤 현상이 처음 우리 가운데 일어나냐면요. 지금까지는 자기의 의로 막 내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었는데 자기의 의의 한계를 딱 봅니다. 이거 못하겠다. 내가 의롭다. 내가 노력한다. 내가 도덕적이라고 말하지만 주님의 의 앞에 딱 서보니까 정의 앞에 보니까 나는 이거 못하겠다. 나 이거 못할 것 같다. 이처럼 자기의 의의 한계를 발견한 사람이 느끼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걸 죄의식이라고 합니다. 죄를 느끼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내가 좀 괜찮은 사람 같았어요. 그 전까지는 내가 노력하면 될 줄 알았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정의가 나게 딱 오니까, 그 의가 오니까, 어휴, 어림도 없네? 그러면서 죄의식을 느낍니다. 그리고는 이때 죄의식을 느끼면서 정직하게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자기 의의 한계를 고백하게 되는데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회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회개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당신의 의가 내 안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구하게 되는데 이것을 주대심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의식을 느끼고 회개하고 주대심을 고백하는 것. 정의가 우리에게 들어오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식을 느끼고 회개하고 주대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의는 우리에게 우리의 한계를 통한 죄의식과 회개와 주대심을 받아들이도록 우리를 이끕니다. 근데 이까지 딱 쓰잖아요. 그럼 우리가 힘듭니다. 근데 두 번째는요. 딱 그 단계가 지나면 우리에게는 칭의가 임합니다. 여러분, 칭의는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전히 우리가 죄인이고요. 여전히 살인죄를 범했고요. 여전히 죄인인데 여전히 간음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생각해도 죄인이야.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막 울부짖고 있을 때 재판관이 탁 듣다가 네 죄를 용서한다. 무죄 선언하는 거. 그러니까 실제는 죄인이에요. 근데 법률적으로 용서받는 거, 이게 칭의입니다. 법정적 용서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용서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법원에서 어떤 사람을 사면복권 해줄 때, 빨간 줄을 딱 지워줄 때 있잖아요. 법원에서 용서할 때, 자, 이제 네 죄가 없어졌으니까 나가서 또 죄짓고 마음대로 살아도 돼가 아닙니다. 법원에서 법률적으로 이 사람이 죄가 있지만 용서해줄 때 핵심적인 뭐냐면, 네가 원래는 죄가 있는데 법률적으로는 용서를 받았으니까 앞으로 네가 할 것은 시민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바로 살아라. 그 의미에서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게 칭의의 유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잘 살아는 사면복권입니다. 시민으로서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법정적 칭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선고받은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칭의가 나에게 딱 왔을 때 우리가 이제 소위 구원받았다는 걸 느낍니다. 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는가? 왜 바로 살라고? 그러므로 칭의의 은총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었다, 혹은 구원을 받았다, 천국 시민이 되었다, 소위 말하는 구원의 확신에 있는 게 아니고 앞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살아야 한다는 데 강조점이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 우리의 삶의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셔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 사람은 입술이나 생각이나 예배라는 종교적 형태로만 하나님 나라를 고백하는 게 아니고 시민의 삶, 아까 말씀드렸던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도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 정치, 경제 모든 영역에서 구체적인 삶으로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 통치 안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그 의는 정의와 칭의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발견하는 게 뭐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우리가 도덕적으로 이제 그러면 결심하고 살려고 하잖아요. 안 됩니다. 죽어라고 해봐야 80점이고 대부분 사람들은 60점 미만입니다. 그러면 이 100점에서 20점, 40점이란 이 절망적인 간극을 무엇으로 극복해야 되는가? 이게 주님의 도우심입니다. 성령의 힘으로, 말씀의 은총으로 이걸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한계를 넘어갈 때에 의의 열매가 나타나고 그때의 의의 열매는 절대로 내 자랑이 되지 못합니다. 이것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나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는 더 겸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참 독특해요. 더 바르게 살고 더 의롭게 살면서도 더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정의와 칭의의 이 겸비함이 없으면요, 바로 살고 의롭게 산 사람이 더 독성적이 된다는 걸 아십니까? 남을 정죄합니다. 야, 너는 왜 그렇게밖에 못 살아? 또 신앙생활 그거밖에 못해? 너 왜 그렇게? 이게 바리새인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많으면요, 무서운 세상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그 한계를 절감하면서 나의 이 하나님의 정의 앞에서 나의 20점, 40점의 한계를 절망하면서 성령님 넘어가게 해주세요라고 해서 넘어가서 내 삶 속에 다스림의 의의 일매가 딱 맺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바르게 더 잘 살면서도요,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저는 제가 올바라서 된 게 아니라는 걸 압니다. 주님, 저는 똑같은 도둑놈이고 주님, 저는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게 은혜 베푸셔서 제가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것이 소위 말하는 입술의 말이 아니고 진정성으로 있을 때 이 사람들 속에는 겸손함, 감동, 감화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게 영향력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이 사람의 관계 속에서 막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 속에는요, 여러분 마치 십자 드라이브에 보면 정의와 칭의의 개념이 마치 교자 구조처럼 나선형으로 막 돌아갑니다. 어떨 때는 정의가 와서 막 우리를 돌립니다. 막 돌아가다가 어느 한계에 딱 부딪히면 절망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못하겠다 그러면 그 다음 칭의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칭의 때문에 다시 용기를 내어서 새롭게 막 살아가다가 아, 이제는 내가 정의롭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막 정의롭게 살다가 어느 순간 또 한계에 부딪히면 또 칭의의 은총이 다가오고 그래서 마치 나사가 막 이렇게 돌아가면서 깊게 박히듯이 칭의와 정의가 계속 돌아가면서 신앙의 깊이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럴 때 이같이 하나님 나라의 의가 우리 안에 실현될 때 우리 안에 막 아름다운 그 의의 열매들이 막 나타나는데 이것이 좋은 덕목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 앞에서 우리의 한계를 느끼고 말씀과 성령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다가 딱 멈추잖아요. 그러면 너무나 감사하게도 칭의가 우리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 칭의로 인하여 우리가 힘을 내어서 다시 정의로운 삶 살면 또 한계에 부딪히면 또다시 칭의를 우리가 붙잡아서 우리를 계속 돌려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사람으로, 의의 열매가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자,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최우선 가치는 무엇입니까? 너희는 먼저 뭐를 구하라? 그렇죠. 여러분, 제자들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전심으로 추구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은요, 개인 신앙 성장 아닙니다. 더군다나 개인 축복 아닙니다. 더군다나 교회 성장도 아닙니다.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그것이 있도록 저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다스림이 정의와 칭의를 거쳐서 우리의 삶과 신앙의 열매를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를 바랍니다. 저는 9년 동안 한숲에서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참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많이 변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변함의 중심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가정 그리고 개인 교회로 지나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의 시간이 기대가 많이 돼요. 함께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함께 보고 함께 써갈 한숲의 그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우리가 한숲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봅니다는 비전 속에 끊임없이 추구해야 하는 것은 경건의 시간을 통한 하나님의 다스림이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나타나는 열매, 하나님 나라의 의미다. 한숲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관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경건의 시간에 대한 결심과 또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향력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그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 앞에 우리가 노력하되 또 우리 한계 속에서 주의 칭의를 바라보며 이 정의와 칭의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의를 끊임없이 구현해내는 한숲이 되도록, 개인이 되도록, 가정이 되도록,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